같이 한번 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이럴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쪼개게 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의 모습을 도려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임재하여 거하시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온데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어느 한 교회에 매주마다 나가서 전도를 하는 제1 여전도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전도회는 1년이 되도록 한 명도 전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번 주에도 전도를 나가는데 그 여전도회 회원들을 모아놓고 목사님이 엄포를 놓습니다. 오늘도 나가서 한 명도 데려오지 못하시면 교회에 오시지도 마시고 목사라 부르지도 마세요.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됐는데 교회 밖이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교회를 나가보니까 길 건너편에 그 여전도회 회원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소리쳤습니다. 다들 거기서 뭐 하세요? 그러니까 그 여전도회 회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미안해요 아저씨, 어느 교회로 옮길까 의논 중이에요. 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말 잘 듣는 성도들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다다음 주에 새우구이 축제를 또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앞서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날 오실 때 여러분 한 분이라도 데리고 오시지 않으시면 저를 꼭 목사라고 불러주시고 예, 여러분이라도 꼭 교회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새우구이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과 복음의 의미가 크면 클수록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그 심장을 품으시고 주위를 보시고 그날을 기해서 한 분이라도 여러분께서 같이 인도하여서 발걸음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한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8장을 살펴보았죠. 지난주에 그 8장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대면하여서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인 그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꼬집고 끄집어내시고 들춰내신 그 내용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9장이 나오는데 이 9장에 나오는 이 소경을 고치는 이 사건은 8장에 있는 그 내용과 아주 그 긴밀한 연결선상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동떨어져서 관계없는 내용이 아니라 8장과 함께 이해되어져야 할 사건입니다. 그 근거는 오늘 읽은 본문의 9장 5절을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죠. 8장 12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초막절에 있는 빛 의식을 예수님께서 관련하여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사실에 대하여서 8장과 9장에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을 보더라도 이 8장과 9장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고치시는 이 사건은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이적과 능력으로 눈먼 자도 치유하시고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더라 하는 이야기 정도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십니다.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 문둥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먼저 예수님에게 고쳐주시기를 요청하여서 그 요청에 응답하여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고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는 좀처럼 다르게 보이는 면들이 있고 그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죠.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을 가지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죄와 이 고난이라는 것은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랍비들도 인간이 죽음을 당하는 것은 그 죄로 말미암고 죄를 통하여서 그 죽음이 따른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우환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나?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나?라는 생각을 우리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럴 경우가 있고 그러나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오늘 이 맹인된 사람은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3절에 나와 있듯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봐서 이 사람이 이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따라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바로 구원의 일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 인간에게 오셨어야만 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주는 사건입니다. 구원에 대한 대표적인 설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구원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의하고 주목해서 보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9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라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 날 때부터 빛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어요. 처음부터 어둠에 친근하고 어둠에 익숙해 있는 사람입니다. 빛에 대하여서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맹인된 사실에 대하여서 큰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고,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처음에 빛을 보고 있다가 나중에 소경이 됐다고 하면, 그 빛이 있다라는 사실과 그 빛에 대한 세상과 그 어둠의 현실에 대한 그 분명한 확연한 차이를 알게 됨으로써 그 마음 가운데 답답함과 견딜 수 없는 그 슬픔과 그 아픔들이 그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성과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소경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 문제성에 대하여서 큰 심각성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부분이 요한복음 8장이 그 전에 나왔어야만 했던 그 이유가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맹인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모습이 가지는 그 분명한 특징들을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내가 이 세상에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제시를 할 때에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빛을 보고 빛으로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빛을 끄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희는 죄인이며 죄 아래에 있고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빛이 비추자 그 어둠을 청산하고 빛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동원해서 그 예수를 없이 하고자 하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된 자연인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가지는 모습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이 부분들에 대하여서 지적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는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3장 19절 보시죠. 3장 19절에도 보시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이 왔고 빛이 비추지만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서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가 우리의 손에 들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이 복음서가 구원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설명을 읽고 우리가 스스로 이해하고 납득되어지도록 준 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서 진리로서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빛과 생명에 대하여서 얼마나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작자는 진리가 오고 생명이 있어도 그것에 대하여서 올바로 반응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인간의 상태에 대하여서 이토록 집요하고 끈질기게 지적하고 들춰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전에 우리가 있었던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하고 더러운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일깨우는 그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얻은 구원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 그저 싸구려 구원처럼 인식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그 죄 아래에 있었던 우리의 그 참혹한 그 상태, 그 심각한 상태를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고 그 자리에 정말 더러움과 그 비극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서울대나 뭐 연고대 이런 대학을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모르죠. 그러나 이제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나이 지긋하신 분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 당시라고 치면 뭐 한 40년, 50년 전이었을까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너희 엄마 아빠는 다 서울대 나오고 좋은 대학 나왔는데 너는 왜 그런 대학 가지 못하냐? 이렇게 꾸짖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대학을 가는 것이 실력이 없어서 못 가는 이유보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못 가는 경우가 더 많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줄만 잘 서고 눈만 똑바로 뜨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곳이 대학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 날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들은 이야기니까 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날 한국에는 그 대학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만 들어가도 우리는 서울대라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대학은 서울 약대를 간 거고 제법 떨어진 대학은 서울 법대, 상당히 떨어진 대학은 서울 상대를 간 거나 진배 없다. 시골에 이름 없는 대학을 가더라도 국민대를 다녔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학을 가는 그 관문이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든 과정이라면 그 대학을 들어갔을 때 가지는 그 감격과 그 기쁨이라는 것은 얼마나 더 크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저 들어가기가 어려운 관문 정도가 아니라 마치 장님되었던 자가 눈을 뜨는 것과 같은 그 현실을 우리가 맞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다 죽었던 자이다. 마치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구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가보시죠. 에베소서 2장 1절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죽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주고 진리에 대하여서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반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왕 에베소서에 왔으니까 한두 장 넘기셔서 4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 이방인의 특징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 보면 이 이방인들이 가지는 특징에 대하여서 나와 있죠.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고 감각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비추고 진리가 와도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19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그저 진리에 대하여서 수동적으로 그것을 받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받으면 그 진리에 대하여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버리고 왜곡해버리고 그것을 반대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또 다른 어떤 자신만의 이론과 신학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자연인, 죄된 인간의 본성이요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하여서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꺼려합니다. 자신이 주인 되고 싶어하죠.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뭐죠? 진화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처음에는 다 단세포 동물, 집신벌레나 아메바에서 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도 자연적으로 생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구의 나이를 어느 몇 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까? 45억 년에나 45억 년, 50억 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 연대를 추정해 보면 한 6천여 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제가 그전에도 여러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창조된 아담은 몇 살 정도의 아담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요? 이 아담이 그래도 창조되었을 때는 성인으로서 창조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그 당시 많은 육지의 동물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 아담은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특징 지어서 지어주고 그 이름들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인이 아니면 불가능했겠죠. 그리고 생후 1년 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걸 보셔도 이 아담은 분명히 성인으로서 지음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진화론자가 가서 아담을 보았다면 그 아담이 이 세상에서 몇 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진화론자가 아담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 아담이 이 땅에 있은 지 30년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바로 그날에 지어진 걸요. 아담은 지금 이제 몇 시간 전에 막 지음을 받아서 따끈따끈한 상태에 있는데 30년이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지구가 50억 년이 되었다라고 진화론자들이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몇 년짜리 지구를 창조하셨는지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 창조했으니까 밋밋하게 모래만 쫙 깔린 그런 지구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도 아담처럼 그 정도의 어떤 나이와 어떤 그 시간을 흐른 상태의 지구를 만드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을 보면 30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 지구를 보면 몇십억 년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불신자에게 가서 아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그들의 마음을 바꿔서 진화론에서 창조론으로 바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라는 것이죠.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자기가 우기고 있는 것을 합리화시키기를 좋아하는 종족입니다. 그래서 듣고 그것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대하여서 올바른 진리의 결론을 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사실은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듣더라도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듣는 법이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법이고 고지고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귀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레코딩 하듯이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 들은 대로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나름대로 들으면 거기에 대하여서 자기 나름대로 애드하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변형시키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인간의 귀는 객관적이지도 않고 중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갖가지 루머들이 항상 떠돌아다니죠. 그래서 이번에 안 목사님이 한국에 가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 서울 근교의 큰 교회에서 청빙 제의가 있었고 그리고 결국 그 교회의 후임으로 결정됐대. 이건 오늘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또 이야기 또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야 이 네이퍼빌 제1장로 교회니까 저를 받아주지. 제가 어느 교회에서 저를 받아주겠습니까? 우리 아멘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받으면 받은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왜곡하고 바꿔서 전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면 사실 다른 사람에게 말아서는 안 됩니다.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면 하질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실 우리 중에 몇 없죠. 하지 말라도 하죠. 그럼 뭐 하십시오. 하시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하게 그 여러분의 말씀하시는 말에 전제를 다루실 것은 이 말은 내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고 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확실하진 않다고 이렇게 분명히 전제를 달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누구인가? 우리들은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00% 아니 200% 진리를 할지라도 우리가 거듭난 자의 귀가 아닌 이상 우리는 그 진리를 왜곡하기를 좋아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진리에 대하여서 듣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쥐고 놓기를 싫어하여 기독교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것이죠. 한 가지 의문은 왜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왜 유독 기독교에 대하여서만큼은 사람들이 배척하고 대적하고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다른 종교들에 대하여서는 왜 우호적일까라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죄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며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 마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에 대하여서 언제나 부정적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그 사실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만 합니다. 불교는 득도에서 해탈하라 이야기라고, 기나 도를 전하는 사람은 우리에 있는 심신의 기를 모아서 심신을 단련하여서 평정심을 유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고 인간의 도리를 다해서 성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말에 대하여서 무슨 시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아픈 이야기가 있으며 우리로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있습니까? 그거 다 잘난 사람이 되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교황도 우리가 양심대로 살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뭐 우리가 안 좋아할 만한 말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죄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논쟁으로 가면 기독교는 언제나 손해를 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는 언제나 편협된 종교요, 배타적인 종교로밖에 기억되지 않는 거죠. 그에 비하여서 다른 종교는 상당히 포용력이 넓고 도량이 넓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요한복음 8장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기독교의 진리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만, 인간은 그 진리를 받아서 깨우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을 짚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가르치고 설득해서 납득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어떤 올바른 반응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9장이 나오는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날 때부터 맹인되었기 때문에 옆에 누가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자기 앞에 누가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빛에 대하여서 인식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누구에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요구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붙들어야 합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그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요청하지도 않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먼저 찾아오시고 손을 내미시고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얻은 구원이 그렇습니다. 그 구원이 나에게서 시작해서 내가 스스로 내 발로 찾아왔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들입니다. 그 빛에 대하여 감각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마음조차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찾아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과 동일한 자들이요 앞을 볼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는 이 과정을 보면 상당히 특이한 방법을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지만 얼마든지 말씀으로 치유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을 뱉고 그 진흙을 이겨서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방법은 성경에 유일하게 요한복음 9장에만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침으로서 치유하는 일에 사용하신 적은 있지만 진흙을 이겨서 사용하신 적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구원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방법에도 분명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 신학자들 주석을 살펴보았는데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명확한 해석이나 아주 보편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는 해석이 사실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이 사건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저 나름대로는 설득력이 있다고 해서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흙이라는 것이 등장할 때에는 이 흙의 의미는 상당히 비하되고 낮고 미천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흙으로서 지음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된 존재는 참 보잘것없고 미물에 불과하고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그 흙에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결국 그 흙에 파묻혀 지실 것에 대한 예시일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이 상당히 자기를 낮추시고 비하시키시고 가장 참혹한 죽음을 통하여서 파묻히게 되실 것에 대한 예시가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그 눈을 뜨게 하는 이 일의 유일한 고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만 우리의 눈을 뜨게 되고 거듭나게 되며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게 됨으로써 불신자와 가지는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도 다른 분의 설명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된다고만 하면 뭐 다른 사람의 어떤 설명도 우리가 얼마든지 또 나눌 마음이 있습니다. 식물이 햇빛이 비치면 그 잎사귀나 꽃은 언제나 빛을 향하여서 자라갑니다. 그것을 생물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양굴광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반면 그 땅 속에 묻혀 있는 그 뿌리는 언제나 빛의 반대 방향을 향하여서 자라나갑니다. 그것을 음굴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정말 그 눈이 띄어지고 그 빛을 보게 되면 우리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불신자들은 그 빛의 반대 방향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등 돌린 상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오래전에 가요 중에 불나비 사랑이라는 가요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네, 과거에 다 공부만 열심히 다 하셨나 봅니다. 예전에 불나비라는 영화가 있었고 그 영화의 주제가를 김상국이라는 가수가 그 불나비 사랑이라는 가요를 불러서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 불나비 사랑의 가사를 제가 조금 적어왔는데요. 얼마나 사무치는 그리움이냐, 밤마다 불을 찾아 헤매는 사연, 차라리 제가 되어 숨진다 해도 아 너를 안고 가련다 불나비 사랑. 예. 제가 직접 불러보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맹목적이고 멈출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죠. 이 불나비가 가지는 그 습성이 뭐냐 하면 불나비는 언제나 불을 보면 달려든다고 합니다. 그 불에 자신의 몸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 속으로 뛰어드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물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불나비는 빛이 있으면 빛이 있는 쪽으로 그 근육이 수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핸들이 그쪽으로 꺾이는 겁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 없이 그것이 뜨거운 불이라 할지라도 그 불구덩이로 뛰어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 되었다라는 사실이 이 모습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죄인은 우리의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이 인간은 거부할 수 없이 그리로만 향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빛을 보고 거듭나고 구원을 얻은 자가 되면 이제는 우리가 사망으로 향하던 그곳에서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을 돌이켜서 행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자유가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사망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 생명과 거룩으로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오히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선한 행실에 있어서 훨씬 뛰어나고 높은 사람을 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착하다 할지라도 구원은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 돌리고 어둠을 바라보고 어둠을 향하여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아무리 타락하고 범죄하여도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자들이 어느 때 우리의 시야가 가장 선명해지냐면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나쁜 짓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야가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보다 못하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혼동하시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근본적으로 눈을 뜬 자요, 구원을 얻은 자요, 거듭난 자입니다.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는 자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제 새우구이 축제가 두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빛을 보고 눈을 뜨신 자라면 아직까지 어둠 속에 있으며 빛을 경험하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은 그 빛에 대하여서 증거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새롭게 구원을 이야기하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이고 그 구원에 대하여서 그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잘 설명하고 설득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돌이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찾아가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우구이 축제를 통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